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21장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 시대 때 3년 연속 그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쭈었더니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의 집안 사람 7명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어줬고 그래서 그들을 참수했고 리스바가 그 장례도 치르지 못한 자기 아들들, 조카들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울었던 내용, 그리고 다윗의 장군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내용을 우리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과 삶의 길이 모래시계임을 안다. 우리 믿음과 삶의 길이 그 손목시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다 살았고 지금 오늘 살고 있습니다. 또 내일 되면 내일이 살 것인데 어제 것 다 지나간 것 같고 오늘 것 지나갈 것 같고 내일 또 살면 또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삶의 족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고 없었지만 그 삶의 족적이 남아서 그 후손의 생명을 빼앗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래시계를 다 알지만 모래시계가 그 위에 있던 모래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모래시계가 무서운 것은 그 위에 있는 모양 그대로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그대로 그 삶의 형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내일을 위한 최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훗날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과 삶의 길에 독불장군이 없음을 안다. 독불장군이 없음을 안다. 다윗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21장에서 봤듯이 블레셋의 고인들을 물리친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새, 십부계, 엘하난,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런 사람들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겨우 아비새 알까요? 아비새도 성경 열심히 읽으신 분 아니면 우리 이 사무엘 상하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어렴풋하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다윗이 처음 피난 다닐 때 처음에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내 그 사람들이 60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릅니다. 이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되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마찬가지고요. 뭐 베드로 마찬가지고요. 예, 이 땅에 있는 뭐 모든 교회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뛰어나거나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뭐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도 교회가 바르게 교회다워지는 것도 뭐 일터, 사회, 건강하게 되는 것 다 마찬가지죠. 10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과 삶의 길이 앞서가는 것임을 안다. 앞서가는 것임을 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뵌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그가 싸움에 관한 챔피언이어도 그를 물리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구나. 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뭐 아비새, 십부계, 엘하난,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그 인족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미 물리친 샘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이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 그 뒷사람들은 그 앞에 사람들이 그 앞의 사람이 그 일을 이미 행해냈기 때문에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 뭐 에베레스트 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그 세상,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난공불락의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산은 누구도 올라가지 못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거기를 첫 등정해서 성공하고 나니까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시편 121편 1절, 2절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4장 23, 2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이 오늘 나눌 사무엘하 22장은 전체가 다윗의 그 노래입니다. 예, 아마 그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예, 하나님을 고백했던 내용을 한데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0절은 이 다윗의 노래 중에서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A번 다윗이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예,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예, 사울은 다윗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이 사무엘 의 전체 결론이기도 하고 또 부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1장에서 24장 중에서 이 22장이 핵심입니다. 21장에 우리가 살폈듯이 사울왕의 잘못된 행위, 그 사울왕은 자신이 다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제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국력이, 권력이, 그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 중간에 이 내용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손은 다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꼭 쥘 때 장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손바닥 장자에게 쥘 악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는데, 사울은 일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나라든 최고 통치자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 최고 통치자가 마음을 조금만 악하게 먹으면 그 사람 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찬양을 평안할 때 드렸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찬양을 드리지 않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만을 내가 힘으로 삼겠습니다 고백하는가, 잘될 때인가? 그런 일 별로 없을 겁니다. 굉장히 잘 될 때는 하나님 땡큐, 뭐 하나님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뭐 저도 뭘 할게요, 그리고 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꼬이고 뭔가에 반대 부딪히고 될 것 같다가 되지 않고 이럴 때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내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 맞는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 아닌지 깊이 그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래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고쳐주고 그 하여튼 죽도록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거기 보면은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한 건 금방 이해가 되시죠? 지금 굉장히 억울하게 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불렀다는 겁니다. 거기는 찬양이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원망이 터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결과인 걸 우리가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때 찬양이 나옵니다. 다윗이 뭐 여러 원수들의 손과 사울왕에게 손에서 쫓겨다닐 때 그것이 수용이 되면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B번 다윗은 원수들과 사울왕과의 쫓고 쫓김을 통해서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예,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예,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등입니다. 예, 이 말씀은 시편 18편 1절 2절과 흡사하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반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그 주셨다는 거죠. 예,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새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예, 지금은 그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요새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서 때리면 끝입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는 다 발로 걸어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예, 적의 접근을 막는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까지 그 로마 군대가 버티며 싸웠던 곳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예, 거기 1,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1만 5천 명의 로마 정규군과 싸워서도 2년을 버틴 곳입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을 그런 요새와 같은 분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지시는 자는 자신의 수중까지 내려와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물에 빠져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창에 빠져 있으면 내려가야 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올라와 그는 건지시는 자가 아닙니다. 또 피할 바위는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예, 요새가 좋긴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요새 되심을 경험하려면 그 요새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못 가면 그 요새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피할 바위는 있죠.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산길을 이렇게 간다고 차를 타고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딱 차 한 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 차 한 대가 내려옵니다. 나는 상당히 올라왔는데 저기도 상당히 내려왔는데 딱 중간에 부딪힌 거예요. 딱 서로 이제 이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있죠. 만약에 그 옆에 조그마한 차 한 대 딱 들어갈 만한 공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피해지면 상대가 지나가고 내가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피할 바입니다. 그 피할 공터가 되는. 예. 얻어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것이 있다라는 게 내 곁에 그 예 나의 하나님 그 나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정도까지 아니면 그 이후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 우리 다양한 선생님 교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누가 어떤 분이 나랑 친밀합니까? 그냥 대부분은 아마 선생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좀 관계가 좋았던 분은 그분은 우리 선생님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친밀한 분은 그분은 내 선생님이야. 예, 그 우리 말 표현하면 그분은 내 스승님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예, 방패는 예, 위험의 순간을 막아주시는 분. 예, 생의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내가 막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죠. 구원의 뿔,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예,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 예. 나의 높은 망대. 예, 망대는 이렇게 멀리, 높은 곳에서 멀리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훨씬 멀리 보시는 분. 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가 되겠죠. 예, 피난처는 나를 무조건 수용해 주시는 분. 예, 전쟁이 터졌는데, 어디 가면 이제 피난처가 있는데, 거기는 뭐, 그, 뭐, 얼마 이상 가진 사람만 와라, 뭐, 아니면 어떻게 생긴 사람만 와라, 뭐, 어떻게 똑똑한 사람만 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피하기 원하는 사람이면은.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조건 보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예, 나의 구원자는 보호자가 된다는 그저 나를 믿어주시는 거. 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다양하게 고백을 했는데 어떤 게 참 감동이 되십니까? 예, 저는 그 얼핏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이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 닿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사다를 로마군이 정복하지 못한 것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0 이상이 되는데 거기가 난공불락의 도시처럼 여겨지던 그 곳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높은 곳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번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오랜 세월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환난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예,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예,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그 물결, 여기서 말하는 물결은 파도입니다. 그리고 창수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급류입니다. 뭐 같이 지금 물로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물은 그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강들은 그렇게 표현 의미가 강하고요. 또 그 은혜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가 주로 그렇죠. 또 이런 죽음이나 두려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로 바다가 그렇게 와 닿죠. 예. 그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처지가 거친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여겨지고 또 급류에 떠내려가는 뗏목과 같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양화진 홀에 그 이제 들어가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그 물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고 그 다음에 물결인데 그게 성경의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 그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뭐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올 때는 항공기도 없고 다 배를 타고 왔는데 예 굉장히 오래 걸리는 세월이고 그 여러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왔음을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그 줄과 올무 즉 덫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도망 다닐 때 자신은 그 사냥꾼에 쫓기는 짐승 같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냥감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다른 사람의 인생은 좀 편한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좀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인생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뭐가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2번 다윗은 자신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그의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합니까?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예, 그의 성전에서 그 고대 중동의 신들은 대부분 그 지역, 그 도시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그 지역에서만 섬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만 다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언약궤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그것을 그 블레셋의 여러 지역 뭐 아스돗, 가드, 에그론 등으로 옮겼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예, 7개월 만에 예, 돌아왔죠. 그리고 기랏 예아림에 20년 방치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 건물 성전이 지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성전에서 그 아뢰는 것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세상 속에 자기도 있다는 겁니다. 2번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신 것을 어디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다고 고백했습니까? 예,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코끼림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예, 많은 물에서. 예, 여기서 많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는 실제 여러 홍수나 물난리의 피해를 막아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겪은 환난과 고난을 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그 8절에서 2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 8절에서 20절까지의 찬양은 다윗이 출애굽의 사건을 자신의 믿음 생활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특히 그 물밑이 드러나다와 물에서 건져내다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그런 역사를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 건져내다가 모세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길도 돌아보면 참 말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야, 그때 어떻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인도하심을 받았지? 라고 생각이 되는 사건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압니다. 예, 그리고 그 20절에 그 넓은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애굽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 예, 이제 광야로 들어온 그곳일 것이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4번 21절에서 43절은 다윗의 두 번째 노래로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 예, 하나님의 빛되심과 또 힘이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A번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지켰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 1절에서 20절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면 21절에서 43절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는 하나님의 통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양쪽 속성을 잘 수용해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집니다. 과거의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의의 하나님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들으면 그때 자주 표현되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 마른 나무 작대기 같은 나. 예, 그 찬양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1절 마지막인가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 요즘은 그런 찬양 안 부르죠. 요즘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참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뭐 이런 것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가 그 의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동시에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방법, 내 길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더 옳고 더 낮고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B번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노래한 후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낮추신다고 고백했습니까? 2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예, 곤고한 백성과 교만한 자입니다. 예, 이 부분은 다윗의 참회의 고백처럼 제게는 여겨집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의 결과였습니까? 그 무조건 아니죠. 그렇다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실 절반과 하나님의 역사의 절반이 합해져서 다윗이 다윗이 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예, 다윗이 골리앗을 그 물리칠 수 있었던 건 그의 실력이었습니까? 물론 평소에 그 물매를 그러니까 돌을 물매에 넣어서 날리면서 뭐 맹수들을 많이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습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준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서 그 목동 출신이 다윗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어린애들은 다 목동이 일을 많이 봤거든요. 그럼 걔네들도 그 군사들도 그 똑같이 했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또 다윗이 피난 시절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또 블레셋까지 망명하고 거기서 16개월 보냈지만 예, 돌아와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뭐 신하의 아내를 도둑질한 것에서부터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었게 된 것,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게는 이렇게 읽힙니다. 주님께서는 자비를 나타내시고 자비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주님께서는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고 주님께서는 정결함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오염된 인생 살았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나는 사악한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고한 인생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고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7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9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예, 얼마 전에 김광욱 선생 설교도 하셨죠. 우리 거기 시편 119편 105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네, 읽을게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걸음을 디딜 정도의 빛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빛의 전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전부입니다.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면 그 기억나는 장면이 제게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바닷가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끔 밤에 그 이 고동을 잡으러 그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낮에 그 소미나 그 면뭉치를 이렇게 꽁꽁 묶어서 이제 철사를 동여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나무 장대 같은데 달아놓는데 그것을 석유에 한동안 빠뜨려 놓았다가 그것은 이제 말립니다. 말리고 그 바닷가에 가서 바위가 많은 바닷가에 가서 이제 거기다 불을 붙이면 그게 횃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밤이 되면 그 주변 칠흑같이 어둡고 그 고등들이 그 바위 위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죽는데 그 횃불이 비치는 고기만 환합니다. 다른 데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예, 그 장면이 제가 하나 딱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다닐 때랑 대학교 다닐 때 가끔 기도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름 없는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만 하고는 예, 무슨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가려면 산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버스 내려서 산길을 가는데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예, 그러면 조그만 이제 그 손전등 하나 들고 그 비추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만 딱 비춰집니다. 주변이 진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인생에서 빛을 어디까지 비추어 주시는지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부분, 보이는 그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또 우리의 소원은 멀리 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좀 더 멀리. 하나님 1m 말고, 뭐, 하나님 우리에게 30cm, 뭐 50cm 보여줄 수 있는데, 하나님, 뭐, 내 500m, 1000m 보여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한 50m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한 걸음 걸으면 또 그 다음 한 걸음 내가 비춰줄게 라고 하는데 우리는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예, 한, 뭐, 뛰어가지 않아도 걸어갈 저 앞에까지는 좀 비춰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늘 기도하는 거죠. 2번,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도 진실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된다고 고백했습니까?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예,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또 특정한 때에만 적용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 진실하다는 정연하다 또는 정제하다 불순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대 히랍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유레카로 유명한 예,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 시라쿠사 지방에서 아르키메데스가 살았는데 하루는 그 시라쿠사의 왕인 히에론이 그 이제 금을 주고 왕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왕관에 은이 섞였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것을 이제 진짜 이게 은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순금으로 만든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예.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그 유명한 목욕탕 물에 들어가면서 그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그 똑같은 금을 빠뜨려 보고 거기에 은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고 언제나 옳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데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방패 좀 주세요. 내가 막을게요. 방패만 주면 내가 알아서 막을 테니까 내가 필요한 곳 막을 테니까 방패 좀 주세요.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 방패라니까? 아니 방패 좀 주세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 그 이스마엘 낳고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기 방패 여기 있다. 이 방패로 잘 막고서 살아라. 네 꼬피랑 부분 꼭 잘 막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시라는 겁니다. 2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견고한 요새와 높은 곳 등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또한 싸우게 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행한다고 고백했습니까? 33에서 3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견고한 요새도 되시고 그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해서 그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흰 꼬리 사슴이라는 그 동물은 한 번만에 30피트 도약한답니다. 약 9.1m. 굉장히 높이 뛰죠. 한 3층 건물을 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이 그 사슴이 도약하듯이 대적이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인 높은 곳에 피하고 보니까 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오게 했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데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활을 당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겨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30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예, 성벽 차이가 넘어가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발버둥 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은혜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정직하게 고백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F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넓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주셨다고 고백했습니까? 예, 37절 보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 발걸음을 넓게 하다는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다,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다양한 대적 앞에서도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길에서 우리의 발이, 예, 발목이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의 결과입니다. 예, 제 마음에 그 몇몇 구절들을 그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시편 37편 23,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틀거립니까? 그런데 땅이 완전히 엎어져서 못 일어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그 뭐 TV, 신문, 방송, 뭐 인터넷 통해서 그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 이야기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까? 예. 그 속으로 욕도 되게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절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은혜이고, 예, 우리가 그런, 그렇게 잘나지 않은 것이 정말 하나님 역사라는 것을 저절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것 없고, 능력 모자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정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자신을 믿지 않게 되거든요. 집은 다윗은 출전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대적이 굴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어떻게 하도록 하셔서 미워하는 사람을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까?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원수들이 등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셔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게 지금 다윗이 능력으로 띠를 띠우셨다고 했는데 그 고대의 옷들은 다 통옷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 원피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는 출전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는 전쟁을 치르지 못합니다. 반드시 띠를 메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진리로 허리띠를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야 발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하다는 다른 그 좀 더 직역을 하면 원수들이 목을 내게 주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패전한 왕의 목숨은 승전한 사람의 왕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전한 왕이 패전한 왕의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 장면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떼면 살려주는 거고 발에다 힘을 주면 죽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그 우리 삶의 원동력은 승리의 원동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큰 5번 41절에서 51절은 다윗의 노래 세 번째로 감사합니다. A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시고 보전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44, 4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예, 이방인들이 굴복했고 순복했다고 합니다. 그 내 백성의 다툼은 사울 지방과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울의 지방과의 다툼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사울 지반에 대한 승리는 이방인의 항복을 가져왔습니다. 마치 그 라합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의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듯이 그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방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고도 믿어지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삶과 믿음의 지혜입니다. B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노래했습니까? 46절 47절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시도다.
예, 나의 반석 또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의 후렴에 보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석은 흔들림이 없는 터전입니다. 반석의 특징은 넓은 바위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터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터가 되지 않으셨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터만 되어줘도 얼마나 힘이 많이 됩니까? 그죠? 뭐 힘 있는, 뭐 권력 있는 사람이 또 아니면 뭐 기업인이 도와만 주도 힘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터가 되어 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3번,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누구에게 영원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까? 50절 5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예,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예,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1절에서 다윗의 이름이 처음 언급됩니다. 예, 그 하나님의 그 통치 통로가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 자신임을 감격하고요. 예, 그 은총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이죠. 예, 그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그 기원처럼 영원토록 우리로 치면 한평생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은 정말 큰 복이고 은총입니다. 특정한 일에 또 일정한 기간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쓰임을 받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한결같이 평생 주님의 통로로 사는 사람 정말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따금씩 그런 기도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드리곤 합니다. 그 6번 결론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봅시다. 갑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한다. 1인칭으로 고백한다. 예, 그 작년 그러니까 예, 그 우리 그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우리 그 우리 표어일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은 예, 그 사자 굴에서 죽지 않았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다윗은 내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다 나의 1인칭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
바울에게도 다른 뭐 제자들의 주님이 아닙니다.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자기같이 악질 같은 주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었던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님을 1인칭 단수로 고백하는 사람이 1인칭 복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 2인칭, 3인칭 하나님을 결코 찬양할 수 없습니다. 4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안다.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22장 봤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이 찬양이 사무엘하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이것이 시편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퍼져간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와 시편이 성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올린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백이 역사가 되고 신앙이 되었, 그 민족의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나 자신의 삶은 과 믿음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의 노래를 갖는다. 믿음의 노래를 갖는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그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49장이 그 운문입니다. 시입니다. 예. 또 신명기도 모세의 노래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신앙을 잘 표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다윗의 찬양시는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노래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의 반석, 요새, 뭐 나의 하나님 등등을 고백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B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4번, 다윗의 인생에는 머리를 들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득하였다. 머리를 들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득하였다. 다윗의 믿음과 인생의 최정점은 사무엘하 7장, 그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이 있었던 그 이후로는 계속 하향곡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를 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은 우리를 주님께 머리 들게 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머리 들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그것이 어떤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정말 이 상황은 내가 머리를 도저히 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우리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 굉장한 역설이죠. 예, 4번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노래는 머리를 들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도 같습니다. 머리를 들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도 같습니다. 시선은 곧 관심과 같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신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 그 만약에 눈을 들었는데 돈이 보이면 우리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자식이 보이면 자식에게 관심이 있고 취미가 보이면 취미 생활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예, 우리가 머리를 하나님을 향해 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 가정과 일터, 세상을 새롭게 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노래로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드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그 요한복음과 더불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암송했는데 다시 한번 더 예, 시편 18편 1절 2절 해보겠습니다. 마음은 이 22장 1절 2절 한번 암송해보고 2절 3절 해보고 싶은데 좀 달라서 그래도 예전에 했던 것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예, 우리 시편으로 한번 암송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적은 수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이었고 입지적인 인물이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때도 적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심한 짓눌림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주군인 사울왕을 섬겼고 그는 사울왕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 사위를 잡겠노라고 가려 뽑은 군인 3,000명이나 데리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또한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한 이후부터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기까지 그의 인생은 태풍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한여름임에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듯한 여러 가지 환난이 겹쳐서 왔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부러운 것은 그가 목동에서 왕이 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게 되어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인 다양한 1인칭의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쉽지 않은 인생 세상살이 인생의 길을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 그 인생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창조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목적 삼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걸어갑니다. 예방 백신 수급과 접종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집단 면역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머리를 들고 주님을 또렷하게 보게 하는 주님의 은총인 것이 날마다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식구들이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확인하고 찬양하여 구역 모임 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주님을 향해 삶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머리를 들고 주님을 목적 삼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그리고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